신약성경 187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오늘 본문을 우리가 택한 이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분이 썼습니다. 누가복음을 쓴 저자인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죠. 누가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통해 자신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날까지 그분이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가르치시고 또 행하셨던 수많은 일들에 관한 충분한 기록을 문서로 이미 남겼다라고 증언합니다. 물론 이것은 자신의 이름을 딴 누가복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자마자 즉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 즉 40일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이 땅에 더 머물러 계셨다라는 매우 특별한 사실을 한 가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3절이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바로 하늘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그처럼 40일이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이 땅에 더 머물러 계셨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 40일 동안 구체적으로 행하셨던 일은 무엇일까? 라는 점을 우리가 한번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복음서의 기록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한다면 그저 우리 주님이 당신께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다는 사실 자체, 그 부활의 사건 자체를 제자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또 그것을 더욱더 경험적으로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좀 더 반복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말하자면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오늘 본문 3절의 내용도 이와 같은 관점, 이런 맥락에서 충분히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이 구절 속에, 이 구절 안에 나타나 있는 그런 표면적인 사실 관계 안에 좀 더 숨겨져 있는 훨씬 더 본질적이고 내면적인 의미를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결코 예사로운 숫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태, 마가와 마찬가지로 누가는 그의 복음서, 즉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께서 이제 그야말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일을 이제 담아내는 그 기록을 이 누가는 예수님의 40일 동안의 그 시험 사건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그 신호탄을 마귀에 의해서 40일 동안 시험받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펼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는 달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가는 그 40일이라는 숫자를 좀 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 주님의 지상사역, 공생의 사역이 이제 끝나는 이 시점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행하시고 가르치신 그 내용을 우리에게 환기시키면서 40일의 시험 기간으로 시작한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이 부활 후에 40일 동안의 특별한 가르침과 그 행하심으로 끝나고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보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0일로 시작한 주님의 공생애가 40일로 마감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40일은 공생애 초기에 주님께서 치르셨던 40일이라는 이 시험 기간과 마찬가지로 이제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스라엘의 그 40년의 광야 생활과도 매우 일맥상통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위대하신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출애굽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전무후무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을 통해서 그렇게 구원을 받았음에도 늘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반역과 배신의 그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이 구약의 많은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에게 약속된, 그들에게 허락된 그 가나안 땅을 얻어 누리기에 적합한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재창조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광야 1세대는 40년의 기간 동안 다 사멸해버리죠. 그리고 광야 시대를 통해서 새로운 한 세대,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되고 그들이 가나안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세대가 바뀌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배신과 반역으로 점철된 그 세대를, 그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지상 예표를 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얻어 누리기에,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하게 구현할 수 있기에 부족함이 없는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그 모든 백성들을 친히 변화시키고 성숙시켜 놓았던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위대한 사건이라 할 수 있는 주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고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깊은 의심과 회의와 불안 속에서 헤매고 있던 이 제자들의 온전치 못한 그 믿음을,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새롭게 세워주고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서 40일을 더 체류하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 3절에서 보시면 이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라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냥 읽으면 그저 평범한 표현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만 이 내용이 매우 중대한 뜻을 담고 있음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 말씀은 단순히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부활의 사실, 부활의 사건 자체를 얘기하는, 그것을 강조하는 표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라는 이 표현은 우리 주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언제나 여전히 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주는 표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1장 4절의 말씀 398면 요한계시록 1장 4절, 4절과 8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주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그리고 8절도 보시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결코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이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라는 이 표현 속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3절의 내용을, 3절 전체를 출애굽 사건을 끌어다가 이렇게 대체를 해보면 이 의미가 훨씬 더 분명하게 살아납니다. 3절에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출애굽 후에라고 바꿔 보십시오. 자, 출애굽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을 40년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니라. 아주 정확하게 의미가 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 여전히 살아계심, 늘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년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모든 기적과 놀라운 능력을 보이시며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거듭거듭 체험하면서 그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곳이 어떤 곳인지,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끊임없이 들었던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의 내용입니다. 40년 동안의 이 광야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재창조하시고 약속의 땅을 향한 그 소망을 끝까지 강하게 붙잡도록 계속 도우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손길이 부활하신 이 주님의 모습을 통해 제자들에게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끝없는 불신과 낙심, 깊은 절망과 패배감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던 이 제자들을 부활 후에 이 40일이라는 이 특별한 시간 동안 우리 주님께서는 끊임없는 영적인 위로와 격려와 그들 향한 지치지 않는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에게 허락된 구원과 그 믿음과 또 그들에게 부탁하신 그 사명을 더욱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일을 이 40일 동안 계속 해나가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한 장을 앞으로 넘기시면 요한복음이 나오죠.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몇 구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 일을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베드로는 자신에게 닥쳐온 그 중대한 믿음의 시험대 앞에서 너무도 무력하게, 너무도 참담한 모습으로 굴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너무도 깊은 영적인 큰 패배로 인해 베드로는 너무도 큰 좌절과 수치와 절망감을 극복하지 못한 채 더 이상 자신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단념한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정말 주님 앞에 그처럼 주님을 직접적으로 부인하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자신은 주님과 어떤 이유로도 어떤 보상으로도 주님 앞에 화해를 얻어낼 수 없다라는 그런 깊은 낙심 속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사명을 단념했던 것 같습니다. 일찍이 그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굉장히 엄중한 어조로 가르치신 한 교훈을 기억하고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0장 33절의 말씀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분명히 이 말씀을 생생하게 들었고 이 교훈을 지금까지 틀림없이 기억하고 있던 베드로로서는 자신이 그렇게 주님을 철저하게 부인한 입장에서 더 이상 주님을 향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는 없을 것이다. 그처럼 주님 앞에 큰 대제를 지은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끊임없이 휘몰아치는 그 자괴감과 그 패배감과 그 절망감 속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영원히 단절되었다라는 그런 깊은 슬픔 속에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자신에게도 제자들에게 함께 나타나신 분명한 증거가 있지만 그냥 그것이 그렇게 기쁨으로 다가오지 못했던 것이죠. 주님께서 거듭 두 번이나 자신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셨음에도 그는 이전에 가졌던 그 당당함, 그 영적인 신앙적인 자신감을 더 이상 회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기쁨을 결국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의 자리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이죠. 그런 모든 주님과의 그 아름다웠던 신앙과 영적인 삶의 그 아름다운 추억들을 다 이제 묻어버리고 자신에게 부어졌던 그 위대한 사명을 완전히 내려놓은 채 그는 어부라는 본래의 세속적인 직업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죠. 참으로 우리에게 이 모습이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베드로 혼자만이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여러 사람의 제자들 거의 12명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이 제자들이 베드로와 똑같은 그 영적인 그 심리적인 상처를 아는 채 베드로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 요한복음 21장을 쭉 읽어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그와 같은 심리적 상태 그 갖고 있는 그런 영적인 깊은 패배감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와의 관계를 여기서 그대로 끝내시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결코 베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주님의 가르침과 그에게 주어진 소명을 상실한 채 그리고 인생 자체를 체념한 채 갈릴리로 돌아가 고기잡이하고 있던 이 베드로를 다시 불러내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참 거듭거듭 위로와 치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용서를 확인하시고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환기시키시면서 회복시키시는 그 은총을 그에게 충분하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우리는 베드로의 이 독특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소명의 은혜라는 것이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것이라는 교훈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성경에 기록된 베드로에 관한 모든 내용들은 그가 실패했다는 것에 초점이 놓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실패와 그의 연약함과 그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결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를 향한 용서와 사명 회복의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에 베드로에 관한 모든 기록에 초점이 있다 할 것입니다. 즉 성경이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이야기를 그처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또한 요한복음 21장에서 보고 있듯이 그가 주님의 사명을 뒤로 팽개쳐버린 채 참 처참한 모습으로 새 속에 그 참 불쌍한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베드로와 마찬가지의 어떤 인간적인 무력함이나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점이기보다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그 어떤 모습과 그 어떤 자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작정과 그 섭리적인 계획 안에서는 그분이 우리를 향해 베푸신 구원과 사명에 멈출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분명하도록 확실하게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참으로 그토록 누구보다도 더 크고 엄청난 죄를 지었던 죄인 그 베드로를 회복시켜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또한 오고 오는 모든 교회 시대에 가장 본이 되고 모범이 되는 중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용서와 은총의 역사는 그 어떤 것보다 특히 베드로의 어떤 실패나 회개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담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그 배신과 그로 인한 절망, 그리고 주님의 용서와 사명 회복에 관한 이 성경에 거듭된 기록들은 베드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모든 신자들의 운명과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과 신앙의 그 사명이 결코 우리 자신의 개인의 책임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맡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지혜의 범주 안에서 베풀어지는 그 신실하신 섭리적 붙드심 속에서 영원히 주님의 일로 주님의 사명으로 그대로 함께 보존되고 있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에는 이 말씀에 대한 매우 중요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로 40절입니다. 153면 요한복음 6장 37절로 4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훗날 베드로는 이처럼 자신을 포함한 모든 신자들을 향해서 영원토록 베풀어지고 허락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용서와 그 회복의 은총과 능력을 강조하는 가운데서 무서운 핍박과 박해의 위협 아래 있던 이 초대교회 신자들을 힘있게 격려하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 376면 신약성경 376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마도 베드로는 이 글을 쓰면서 자신이 과거에 직접 경험했던 그 놀라운 체험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그 영적 패배와 좌절과 낙심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거듭 만나 결국 다시 자신의 신앙이 회복이 되어지고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이 새롭게 세워지고 그 소명이 온전히 되는 것을 경험했던 그 경험을 기억하는 감동과 감격 속에서 고통 속에 있는 신자들을 힘있게 누구보다도 확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격려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실하신 능력으로 끝없는 보호하심으로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자신이 경험했던 내용 그대로 모든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그는 함께 그것을 나누기를 소원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구원을 얻고 또한 사명을 다시 회복하여 잘 감당하게 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어떤 신실함과 의로움과 어떤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이고도 무한한 은혜와 은총에 따른 것임을 그는 계속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부인하기까지 하는 내려갈 수 있는 가장 처절한 신앙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의 위대한 사랑과 용서와 회복의 은총은 참 무한하게 넘치도록 부어지게 되었고 이로써 자신이 서 있는 지금 이 믿음의 자리 주님의 수제자로서의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 당당한 모습을 가능하게 했던 그 일이 바로 주님의 지치지 않는 사랑과 신실하심의 은총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처럼 베드로의 영적인 실패에 관한 모든 이야기는 모든 인생, 특히 모든 신앙인들의 그 어떤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가 결코 멈추지 아니한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과 그 위대한 지혜와 능력에 관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베드로의 인생과 신앙을 통해서 증명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 40일 계셨던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행적은 바로 이처럼 제자들을 향해서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낙심한 제자들을 향해서 멈추지 않았던 사랑과 무한한 용서에 그리고 사명 회복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정말 전무후무한 주님의 특별한 은혜의 기간이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것이 성경의 기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놀라운 사실은 바로 오늘 그 주님의 위대한 은총의 역사가 이 은총의 40일이 그리고 치유와 용서와 회복의 이 40일이 동일하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 속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의 그 사명을 다 완수하기까지 결코 멈출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오늘의 본문은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바라기는 이 놀라운 40일의 은총과 그 위대한 역사를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남은 믿음의 그 길을 이 땅에서 주어지는 그 사명의 길을 더욱 힘있게 용기있게 감사와 기쁨 속에서 그 어떤 난관과 역경과 시험 속에서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저희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40일 동안 이 땅에 더 머무시면서 참으로 그 제자들의 연약해진 믿음을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온전하게 회복시키신 그 신실한 손길이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베풀어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와 동일한 성정 속에서 동일한 실패와 동일한 패배와 동일한 낙심과 절망을 겪었던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행적을 통해 참으로 오늘도 지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부어지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남은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을 새롭게 힘있게 걸어갈 위로와 확신과 힘을 다시 한번 얻게 됩니다. 주님, 2000년 전 제자들에게 변치 않고 허락하셨던 그 40일의 은총의 그 시간들, 그 회복과 사랑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남은 저희들의 인생과 신앙의 길 속에서 여상하게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구하옵고 전혀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해 참으로 그 위대한 역사를 친히 이루어 가심에 대한 확신 속에서 남은 저희들의 믿음의 길을 더욱 힘있게 당당하게 영광 중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모든 신앙과 인생의 여정을 친히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